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인 이웃관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어떤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나 권력자들보다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공부 잘하고 늘 반장으로 뽑히는 아이들보다는 반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는 아이들,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가정교육인가? 부모가 아닐 때는 쉽게 여기고 쉽게 답할 수 있었던 질문이지만 실제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가정교육을 책임지면서 이 질문의 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내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가치관들 하나하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점검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아이가 그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집안이 괜찮은 아이들과 친하기를 선호했다면 그런 가치관 하나하나마저도 자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의 가치관으로 자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복음의 빛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점검을 하면서 나의 모든 가치관이 가정교육까지도 성화되도록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우리는 그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4주간 복음적인 이웃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읽기를 시작했던 17절, 3장 17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내용을 묶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대인관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앞으로 4주간 주일 묵상이 우리의 생각에 복음의 빛을 환영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 빛 가운데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동료이고 누가 나의 적인지, 또한 내가 각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오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2장과 3장을 각각 한 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 획으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3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증거하고 죄인 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것인데요. 그 후에 바울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을 믿는 모습을 바탕으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집중할 18절을 보시면 거기는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예를 한 가지 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4장에서 그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경우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바른 예가 되는 행실에 대해서만 증거한 말씀이 아니라 또한 불신의 예가 되는 사람들과 불신의 행실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이렇다면, 불신이 이런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마음 자세일까? 어떤 행동을 뜻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고 불신의 모습 속에서도 참신앙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남은 시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불신의 예로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묘사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참된 믿음과 참된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제가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된 것은 적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적대시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그 표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빌립보서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보면, 신학책들을 보면 이 질문을 풀어가는 신약 학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골든 피 박사는 바울이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 아니면 누구의 불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 라고 표현한 경우들을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경우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믿음이나 누구의 불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하자면, 했다면 그것은 모든 경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구원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 하지만 믿음이 아닌 불신에, 어떤 크고 작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경우를 골든 피 박사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 말씀들을 보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이 무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다, 심지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 근데 그들이 많다고 또 18절에 표현이 됐죠. 많은 이들입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를 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빌립보 교회에 속한 누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설립 인원이 되었던 교회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게 직접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그저 그들을 위해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일반 신도들이었다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른 지도를 할 것을 권면을 했을 것이고요. 만약 그들이 지도자들이었다면, 지도자들 중 일부였다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회에 그 지도자들을, 그 지도자들이죠, 복수죠, 그 지도자들을 해고할 것을 아마 권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그 최종 결정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강력한 조치를, 권면의 조치를 또 말씀을 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보면 아마도 그들은 빌립보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가 그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성도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어떤 속한 성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나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서 같은 구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고 마치지 않고 하나를 더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 거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사실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이 18절 한 구절만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가 무슨 뜻일까라는 그 답을 이 18절 한 구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나 보다. 편한 길만 가려고 했던 사람인가 보다. 어떤 구원의 혜택들은 좋아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인가 보다. 쉬운 길만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원수처럼 살고 있다라고 그 행동을 표현한 이유는 그전 17절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묘사한 사람들과 대조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한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과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대로 행하는 자들, 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7절에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 2장을 넘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리했습니까? 십자가를 사모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정리한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의 의로움과 내가 행한 선행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 자세가 득이 아니라 해라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근히 대놓고는 못하고 은근히 내가 잘한 일들,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기억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이 아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믿음 어린 일들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자랑할 수 없다. 왜요? 이 한 가지 뒤에는 한없이 망가져 있고 아직 성화를 출발도 하지 않은 20가지, 30가지의 부패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하나로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것을 한때는 득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고요. 9장 9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는 10절에서 11절 인생의 목적, 이제 변화한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나는 이제 생을 마치는 날까지 somehow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는 그 날까지 나는 이 세 가지를 목적하겠다. 첫째, 관계였죠. 관계.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에, 대인 관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높이고 가장 의지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목적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물리적인 힘과 또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힘,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는 이 세상 어떤 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나는 일어나리라. 그래,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뭐 인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오늘 한 걸음 더 뒤져가자.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마음은 한없이 하락을 하지요. 소용돌이와 같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탄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나의 마음, 하락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떤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물질, 그래 적어도 내가 내 은행 통장에는 이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사업이 망해도 이제는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주님도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주님의 고통과 죽음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심지어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이것 또한 무의미하지 않다. 아니, 무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이 분명하다. 그 믿음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아는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었는가? 나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됩니다. 신비스럽게도 정리가 되죠. 바울은 이것을 앞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죠. 나는 아직 완전히 성화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화가 완성될 나를 바라보면서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리라. 이것이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행한 그 삶으로 드러내 보인 마음 자세와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진, 한 스냅샷을 청사진 하나 딱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심히 의로워 보일 수도 있고요. 심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 멈춘 그 순간을 카메라로 잡는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이 심히 의롭다고 해도 내가 의로워서 그런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이라고 해도 나는 좌절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쉬운 길을 찾아간다, 십자가를 안 질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거기에서 출발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되는 마음과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19절에 이 장황한 내용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그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늘 포장은 믿음의 언어로 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대자는 그들의 배다, 탐욕이다. 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장 잘 아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압니다. 왜요? 한때 그 또한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따르고 있는가. 바울은 한때 지독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살던 바울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에 해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는데 이 점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설명되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마음이 돌과 같은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이처럼 죽은 자에게 그들을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 거듭나는 은혜를 가해 주시면서 그의 구원의 과정이 그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살과 같은 생명이 있는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증거,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처음에는 감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988년 6월 19일 날 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거듭났는지 따져보자고 하면, 언제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 따져보자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처음에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내 안에서 그분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등졌던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아직 그분을 와락 붙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일으킨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은 새로운 산 마음을 주신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회개와 영접입니다. 거듭난 자,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에는 거듭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와 영접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성도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상의 성공, 지상에서의 영광을 목적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그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표현은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는 지상의 성공과 영광을 목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손에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세속적인 사상에 잡혀있는, 사로잡혀있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겸손한 불신자들도 있고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북가주에 얼마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소외된 영혼들, 그 어떤 그 이 사회의 그 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찾아가는 걸 보면은 크리스찬인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저런 사람들까지도 챙기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나도 저 안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구원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변화를 주면서 20절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 죄송합니다. 한글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차별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반전 뒤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한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어떤 행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일을 집중하고 땅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다.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사모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그래 우리는 달러, 크리스찬은 달러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내가 그 시민권을 획득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천국 시민권을 그들과 다름없는 부족한 나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 또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망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 또한 지난 한 주간 마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는가? 그런 순간들이 성도님에게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한 면들을 선포하셨다면 이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게 되죠. 나도 이 사람, 여기서 묘사된 사람들만큼 더러운데, 나도 깨끗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답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제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바울이 옳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잘한 일, 저의 선행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득이 아니라 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목적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깊어지는 관계,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힘을 기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반드시 찾아오는, 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목적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질문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베풀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회개와 영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 바울이 3장에서 표현했던 이 의에 대한 회개를 내가 했는가,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영접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 받기에 유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특히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을 때 그분이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그 질문은 불쾌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그분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환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물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이 앞으로 4주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든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이들을 사귀어라, 너는 이렇게 돼야 한다, 많은 얘기를 해줘야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은 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이 가장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가?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인격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부름받은 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성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자녀 교육의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두 자녀를 가진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깨우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연결되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고백이 터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삶을 기뻐하는 자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대열에 선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이 가시고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반면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과 또 그 고백과 걸맞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저희 자신에 대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저희 속에 아직 죄에 익숙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 십자가를 반대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상의 원리에 빠지고 지상의 안목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불신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주시고 또한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반면 교사들에게 비춰진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